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에 폭탄 테러를 가한 자살 폭파범은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앰버 루드 영국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루드 장관은 오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격범이 독자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된 살만 아베디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베디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어제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장과 축구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 경호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나눈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소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이어 교황의 개인 연구실로 자리를 옮긴 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만나게 돼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에게 미국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집필한 저서들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진 메달을 건네며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방안으로 인해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68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 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의 지출은 의회 상한선보다 520억 달러 많은 5,745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안에는 군함 6대를 비롯해 신형 전투기들과 군수품들을 구매하고 전투병력을 5만 6천여 명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비용 460억 달러 등 해외작전에 필요한 예비비 65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어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1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강등은 중국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일정 부분 침체되고 경제 전반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무디스는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중국의 경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채무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그러나 무디스가 중국의 경제난을 과대평가하고 개혁 노력은 저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 반군과의 새로운 평화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그동안 배제됐던 세계 반군단체가 회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난 1948년 이후 반군과의 거듭되는 내전을 끝내기 위한 이 회담은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시작됩니다. 회담에는 또 미얀마 정부와 아직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7개 종족 반군단체들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들이 남부도시 마라위의 가톨릭 성당에서 사제와 신도 등을 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톨릭 대주교는 신도 10명과 교회 직원 3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며 반군들은 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제 필리핀 보안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충성을 맹세한 반군단체 이스닐론 하필론 은신처를 급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무장괴한 수십 명이 마라위 시청을 점거한 채 성당과 주택들에 불을 지르고 군인 2명과 경찰 1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남북 간 민간 교류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들 간 이견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평가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오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6m까지의 높게입니다.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을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미한 동맹이 한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 기둥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남북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핵 동결의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역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의 경우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질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어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배후로 생각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호응이 충분하지 않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는 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이 구축되고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 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한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파악하며 후속 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미한 간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미국 측이 사드 체계의 전개,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민간 교류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유엔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유엔에서 논의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한국이 주도하고 유관국과 협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풀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과의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남북 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단거리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최근 도발이 중장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인데도 유엔이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 교류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새 대북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남북 간 민간 교류 협력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간 교류 협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이제 그 허용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고 그 기초에는 미한 동맹이 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안보 분야 자문역을 맡은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24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화끈하게 검증 가능한 핵 동결로 나온다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잠정 중단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이에 대해 문 특보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에 더 무게를 두겠지만 북한이 도발을 그치지 않는 상황에선 제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좀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핵 문제의 해법이 모색되지 않은 상황, 적어도 협상 국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먼저 트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죠.
한편 이덕행 대변인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 민간 단체들이 최근 신청한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현재 통일부가 중심이 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군 출신의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상철 1차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 전문가이며 김기정 2차장은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구한 학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하는 이신임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육자회담 국방부 대표 또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을 역임한 뒤 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김신임 2차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활동했고 외교와 통일,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들 간 이견차로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3일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표된 언론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ouncil is firmly united in rejecting the continuation.
안보리는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데 굳게 단결해 있다는 겁니다. 로셀리 대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매우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보리의 추가 행동 문제는 전날 발표된 언론 성명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다른 선택 방안을 논의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베쇼고로 유엔 대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유린하며 중대한 국제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leave the total defiance of the Security Council unanswered.
국제사회는 안보리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쇼 대사는 또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프랑스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포트 유엔 대사는 이날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추가 대북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Security Council comes together in a speedy way to respond with further
안보리가 단합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안보리는 22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매우 불안정한 행동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이전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과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또 안보리가 북한에 보고한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신속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이를 따라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발 속도를 유지한다면 이 ICBM 실전 배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23일 미 정부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계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정권이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not reached that capability yet.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공개리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혔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북한 정권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에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a nuclear-armed missile capable of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실전 배치 시기를 예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 정권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하지만 북한 정권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technical hurdle remains in the survival of the re-entry platform. They've certainly demonstrated a range of missiles, a range of fuel types.
북한은 분명 사거리와 연료 방식, 추진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변형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우주 로켓 등의 역량을 과시했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조합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의 문제로 모든 시험 발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미국처럼 시설 안전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완성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스튜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핵 개발을 포기한 뒤 외부의 침공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가 취약한 국가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But we see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who believes that regime survival is dependent solely on becoming a nuclear power.
북한이 오로지 정권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핵능력을 갖는 게 억제와 국가 생존은 물론 잠재적 공격 능력까지 확보하는 길이란 잘못된 교훈을 여러 취약국들에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츠 국장은 이날 북한의 위협을 미국 국가이익에 대한 점증하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사이버 활동, 잠재적인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 전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숙청과 처형, 요직의 교체,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계속 규제하고 정보 통제를 강화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평양의 엘리트 계층과 선별된 군대에 특혜를 베풀고 이념적 세뇌와 협박을 통해 내부 통제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 전산망을 공격해 대혼란을 가져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연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일부 사이버 보안업체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북한과 관련이 있는 악성 코드와 비슷하다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곳이죠. 동유럽의 루마니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마니아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23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새로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일으키며 한반도와 전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히며 북한이 유럽 내에서 상주 공관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월엔 루마니아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에게 대북 압박 공조를 약속했고 최근엔 유엔의 자국 내 북한 대사관에 불법 임대 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도 B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 안보를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북한 정부에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에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 금지 조약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각종 실험에 익숙해져선 안 된다며 유엔에서 새로운 대북 조치들이 적극 고려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레시코 외교부 대변인은 BOA에 북한이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특히 자국민과 이웃나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불법적 행동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시코 대변인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보를 포기하고 대신 국제 의무를 준수하면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의회 민주당 의원 64명이 대북 선제 공격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선제 공격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미 의회 유일한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같은 핵무장 국가에 대해 공격 개시나 전쟁 선포 움직임보다 논쟁이 더 필요한 결정은 거의 없다면서 선제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같은 휘발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하기 힘든 정책은 상상하기 힘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취할 추가 조치들 혹은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협상 방안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미한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예정됐죠. 두 나라는 그동안 60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동맹관계를 다져왔는데요. 역대 주요 정상회담을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처음 정상회담을 한 건 6.25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2년 12월입니다.
In 1952, on a closely guarded airstrip near the Korean battlefront, preparations were completed for President-elect Eisenhower's arrival.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약속한 대로 한국을 방문해 이승만 대통령과 두 나라 간의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 정상들은 지난해 9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회담 때까지 65년간 적어도 6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해마다 만나 동맹관계를 다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옛 진보정부에서 주 영국, 주 일본 대사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는 VOA에 두 나라 정상 간의 위기의 순간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간의 사이가 늘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친미적인 또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 때 한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요. 그때도 갈등이 아주 심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과 공산주의 강경 대응을 놓고 온건 성향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상당한 이견을 보여 미국에서 이승만 정권 교체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편엔 미국의 남북한 정책 관련 저서에서 역대 미한 정상회담을 분석한 이채진 클레어먼트 맥기나 대학 석좌 교수는 역대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1979년 서울에서 열린 지미 카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979년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가 최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회담록이 공개됐으니까 우리가 보면 우방국가, 동맹국가들 사이의 회담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적국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쟁을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한 그런 회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진보 성향의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군사 독재와 민주적 시위 탄압에 격노했고 군사비 절감과 주한미군이 박 정권의 볼모가 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진했습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조치를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남북한 군사 균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백악관 정상회담 문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려 40분간 쉬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추진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야기했다고 비판했고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확충과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회담 뒤에 두 나라 관리들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재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 국방 관리들과 일본이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깰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철수 기한이 연기됐고, 박 대통령의 사망과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두 나라 간의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 보수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 마주했던 부시 노무현 정상회담을 최악의 순간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퇴임 뒤 가진 한미경제연구소 강연에서 2005년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is disagreement was the backdrop for what was probably the worst ever ROC-US summit meeting in Gyeongju in November 2005.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불안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개발을 포기해야만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런 대립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부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부시 대통령과 미 관리들을 당혹하게 하며 관계가 크게 어색해졌습니다.
각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관해서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나 우리 또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의 얘기를 오히려 듣고 싶어요.
Yeah.
부시 대통령은 하지만 더 이상 분명하게 얘기할 게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없애야만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회담에 배석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그는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인물로 이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도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적, 정신나간 인물이라고 혹평해 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지내며 초기 미한 정상회담을 조율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두 나라 정부가 2003년 첫 정상회담 때부터 이견이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때도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네. 문제 풀고 싶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말을 미국이 쓰기를 원했는데 그 말이 군사적 지제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 그 뜻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바로 그 직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결사적으로 쓰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으로 포더 스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때도 상당히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일치된 생각은 사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시바우 전 대사는 VOA에 당시 이견이 분명 있었지만 두 나라 실무진들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always able to find common approaches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이 현재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 교체가 됐다는 이유로 미한 관계에 걸림돌이 많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동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두 나라 간의 미래 관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미한 관계가 주목을 받는 건 문재인 현 대통령과 주요 관리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었고 비슷한 국정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때 미국이 이미 상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worked with Moon Jae-in before when he worked when he was the chief of staff of Noh Moo-hyun.
두 나라 사이의 대북관에 분명 일부 이견이 존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담당자들을 긴밀히 접촉하며 어떤 생각이 있는지 경청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서로가 놀라게 할 언행을 자제하며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과거 클린턴 김대중 정부, 부시 이명박 정부 때의 관계를 역대 최상의 관계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갓 취임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며 너무 서두르다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진 사례와 미국의 바락 오바마 진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보수 정부와의 대북 정책 충돌 우려가 있었지만 두 나라 관계가 최상으로 유지된 사례들을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미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내 운항이 제한되는 항공사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고려항공 여객기 대부분이 국제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유럽연합이 역내 운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항공사에 7년 연속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개정 고시한 EU 항공안전목록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비행기의 역내 운항을 계속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록이 유럽연합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국들이 궁극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안전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각국 항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역내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사와 엄격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가하는 항공사로 나눠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EU 운항이 전면 금지된 회사는 16개 나라 181개 항공사에 달하며 북한은 운항이 제한되는 6개 항공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려항공은 해당 규제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운항 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한 이후인 2010년 3월 엄격한 조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두 대가 국제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항공기만 유럽연합 안에서 운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은 현재까지 유럽연합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막혀 있었던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일부 완화할 뜻을 밝혔지요. 이에 따라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대북 지원과 교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이래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은 최근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했다며 평양 종양연구소 등 병원 시설에 지원한 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5년 반 정도 방북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기계들이 많이 조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노후 처리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먼저 현장을 좀 보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따라서 우리가 물자를 구매할 건 구매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종양연구소와 우리의 그 병원 시설들이 유용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의약품과 영양식을 지원해온 어린이 어깨동무도 우선 평양과 남포, 원산 등지의 병원과 콩우유 공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단절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장비와 기계 교체,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 등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1998년 슈퍼 옥수수 개발 사업을 통해 북한 식량 자립 지원을 돕고 있는 국제옥수수재단은 옥수수 종자 10톤과 비료 100톤이 준비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단의 김명동 국장의 말입니다.
지금 중국 할빈에서 저희는 북한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때에 북한 들어갈 수 있는 북한 식량을 위한 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분유와 이유식, 빵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사랑재단의 이영현 사무국장도 언제든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열리는 대로 저희는 또 이제 분유를 하려고 준비하고 다 있습니다. 연금이나 뭐 다른 건 안 하고 어린이 분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양과 의료 지원, 구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샘복지재단도 22일 VOA에 어린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치료용 영양식과 대규모 의약품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꽉 막힌 남북 교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인도적 교류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김주환 대북사업본부장은 23일 비오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사업은 남북 간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확정적인 로드맵을 그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굿네이버스의 노성채 대리도 대북 인도적 사업이 남북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은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정치나 사상, 종교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정책을 민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그 사업들을 지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통일 코리아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대북 접촉 신청은 10여 건으로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교류단체들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 교류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한의 음식과 음악 등을 체험하는 축제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남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네, 여러분, 탈북민 미나 체험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행사 통해서요. 탈북민들이
5월 22일 월요일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한 극장 앞마당에서 북한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탈북민과 국군 포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물망초 재단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물망초 재단의 홍민지 간사입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면은 일단 나랑 다른 사람, 북한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고 방식이 좀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이질감을 없애고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북한 음식도 맛보고 북한 문화도 맛보고 북한 공연도 보면서 이제 서로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정착과 국군 포로의 명예 회복 그리고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던 물망초 재단. 이날은 물망초 재단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살 생일 파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하게 보내고자 하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물망초라는 그런 단체가 북한 이탈주민을 돕는 단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그런 단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진짜 정말 열려있는 단체고 누구나 와서 누구나 교류하고 누구나 와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옥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수는 말은 짧게 하고, 그죠? 네,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음악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한 주민들에게도 익숙한 북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 가수 한옥정 씨가 북한 문화체험 파티 첫 무대를 열었습니다. 탈북자 등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옥정 씨입니다.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시선이 우리는 분명히 한민족인데 다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기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북한 음식도 먹어보면서 그래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도 똑같이 이런 점이 다르고 이런 거는 너무 같구나는 좋은 걸 알아가는 그런 거라서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어서 물망초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 생활을 마친 탈북자 조혜주 씨가 아코디언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혜주 씨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배웠지만 한국에 와서는 별로 연주할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물망초 재단에서 아코디언도 있고 이래서 계속 불러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파트는 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선했고 네, 오늘 연주하는 대부분의 곡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공통되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노래랑 북한 노래랑 비슷하구나라는 동질감도 느꼈었으면 좋겠고 또 고향 분들은 고향의 추억도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의 화장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독특한 북한식 화장을 체험해보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북한 화장을 체험해보는 자리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화장 전문가 이혜미 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메이크업을 살짝 반짝이가 많이 들어간 섀도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좀 색상도 이제 좀 강한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북한 메이크업을 보니까 좀 반짝이지 않는 그리고 색상도 화려한 색상보다는 갈색톤 좀 채도가 좀 낮은 그런 느낌의 화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부밥과 인조 고기밥 김치떡, 그리고 대동강 맥주와 같은 북한의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순대 맛봤어요. 순대랑 두부밥, 북한식 만두, 북한식 과자. 기존에 몰랐던 음식이긴 하지만 그냥 먹을만한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하면은 또 한민족인데 또 너무 그 살아온 세대나 환경이 다르니까 모를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는 게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해서 이런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축제의 자리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함께해 고향의 정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북자들은 고향 음식을 먹고 또 노래를 들으면서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빨리 통일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를 알아야지. 문화를 알아야 있다가 통일되면은 서로 이래 좋잖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마람 잔소리지. 예, 될 것이요.
물망초 5주년을 기념한 북한 문화 체험 파티. 북한의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친근하게 탈북자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망초 재단에서는 5년 전 처음 탈북자와 국군 포로를 위해 시작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탈북자와 남한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축제의 자리도 꾸준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음식도 맛보고 서로 같은 공연을 보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함께 얘기하고 그냥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티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던가 또 다른 성과가 있다면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를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큼 여러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 소식이 있죠?
네. 하루가 다르게 청와대나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뉴스가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어서 뭐 그 하나하나가 새롭다, 파격적이다 이런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한국 대통령의 새 집무실이 공개됐고요. 국민이 정권을 인수한다는 개념의 국민인수위원회라는 것이 또 출범을 했습니다.
예. 자, 먼저 새롭게 공개된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네. 그동안 그 한국 청와대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 뉴스 영상 속에 담겼던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니고요. 그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비서동 건물, 여민관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 3층에 마련된 문재인 대통령 새 집무실입니다.
예.
봉황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게 대통령이 집무실인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 아주 단출한 느낌의 공간이었는데요.
예.
크기가 87제곱미터, 뭐 26평형 정도고요.
네.
상을 등지고 배치된 큰 책상 옆으로 태극기와 봉황기가 있고 집무실 중앙에 아주 큰 원탁이 있고요. 책상 오른쪽에 75인치짜리 전자칠판 두 대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화려한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요? 실무형 집무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청와대 본관의 집무실이 원래 한 50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새 집무실보다는 한 두 배 정도 큰 겁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공개된 것은 사실 이 집무실 자체가 뉴스가 아니라
예.
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던 대형 두 대 전자칠판, 그러니까 대형 그 텔레비전 화면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됐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전자칠판, 이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예, 전자칠판에 올려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직접 국민들의 일자리 상황을 살피겠다, 일자리를 더 넓히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일자리 상황판이 전자칠판에 띄어진 겁니다. 지금 한국의 그 실업 문제가 1999년 그 IMF 구제금융 때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청년들의 실업 상황이 어떤지, 노동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그런 내용들을 한자리에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전자칠판 위에 올려놓고요.
예.
대통령이 실시각으로 확인하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합니다.
네.
이 전자칠판의 지표는 5초마다 새로운 정보가 입력된다고 하고요. 이 취재진들을 초청해서 직접 대통령이 그 텔레비전 그 전자칠판 앞에서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무실도 함께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그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내용 앞으로 한국의 일반 국민들도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집무실에 놓여진 이 원탁 둥근 테이블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까?
네. 그 대통령의 새 집무실에 재활용 원탁이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예.
보통 뭐 의리의리한 뭐 기업의 뭐 그 대표들의 자리를 보면 푹신하면서도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응접 소파가 놓여지게 되는데 뭐 대통령의 집무실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만한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의 가장 중앙에 응접 소파가 아니라 아주 실용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높이가 높은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 민정수석실에서 일하면서 썼던 그 원탁 그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 창고에서 그 원탁을 찾아내서 지금 집무실에 갖다 놨다고 하고요.
재활용하는 거군요.
네네. 그 둥근 탁자에서는 사실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가 상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들에게 좀 자리를 찾아서 앉아보라는 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던 모양인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상속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는 겁니다.
아, 선착순이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자,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민인수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까?
네. 처음 들어보는 조직입니다.
네.
대통령 인수위, 이것은 좀 익숙한데요. 국민인수위원회가 뭘까 이렇게 다시 한번 뉴스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정권의 인수 주체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
그냥 상징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정말 그 대통령 직속의 국정자문위원회 국민참여기구로 오늘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한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식 출범일은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요. 국민들에게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기는 정책 제안, 26일부터 100일간 온라인을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아,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이니만큼 좀 뭐 낯설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인수위원회를 만들고 또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게 정책들을 제안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청와대나 한국의 어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홈페이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
예.
거기 게시판도 있고 뭐 신문고 공간도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 국민인수위원회를 온라인상에 만들어서 새 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국민 누구나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감없이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직의 그 간사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고요.
네.
국민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전문소통위원 두 명이 또 위촉이 됐습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지원기획단도 있는데 정부 부처의 공무원, 민간 전문가 이렇게 60여 명으로 구성된 뭐 실제 움직이는 그런 인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국민인수위원회 출범 소식과 함께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가 공개됐는데요. 뭐 한국 어디 인터넷이 접속 가능한 곳에서 광화문 1번가 또는 국민인수위원회라고 치면은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취임 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을 담은 영상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나오는
네.
소리입니다.
아.
거기에 써있는 그 문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없다. 촛불이 대통령이다. 헌법이 대통령이다. 모두가 대통령이다. 마침내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경계는 모두 사라진다. 이런 문구에 국민인수위원회 취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광고 영상처럼 소개되어 있는 부분 좀 오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좀 볼까요? 뭐, 한국 사람들 커피 사랑이 대단한 것 같네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가 400잔에 가깝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신다는 얘기군요.
네. 뭐 이거 크게 뉴스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예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달라진 거는 맞습니다. 그 한국의 옛날 노래 중에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네.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런 노래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커피는 세계인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의 커피 기호도가 높아져서 커피 공화국으로 불리다가 오늘도 이 한국 정부 기관의 그 커피 시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아 정말 이 정도로 한국의 커피 시장이 큰가 이런 부분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네.
한국의 전체 커피 판매 시장 규모가 6조 4,041억 원이고요.
예.
20살 이상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마시고 있는 커피 377잔이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 준비됐습니다. 자,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1-8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